듣기만 해도 미국 생활이 편해지는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 지금 시작합니다. 내선 안에 가장 맛있는 라디오 미주다 21회를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내선 안에 가장 맛있는 라디오 이거 어디서 나온 카피인가요?
가장, 이거 가장 재밌는 라디오, 그러니까 그거잖아. 핸드폰 카피.
아, 왜
이런 걸 굳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아, 제가 TV를 안 봐서.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런 것도 모르는 놀던 언니고요. 저희 벤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짜.
저는 막 2주가 지나도록
감기가 왜 안
그러게 2주가 네. 지나도록 제 목소리가 아직도 이렇게 섹시합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20회까지 이제 방송을 한다 말씀드렸는데 21회 녹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원으로 인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내려고 했더니 막 사연도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게요. 그동안 안 오던 사연이 막.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21회를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근황은 이번 회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받아왔던 사연들을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1회 방송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해하고 청취해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은요. 미숙년 이민 관련에 관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거 만찬님이 한번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사연이 이게 남자분이 보낸 거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국에서 아이 셋, 1녀 2남, 장녀인가 봐요.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1녀 2남과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애가 셋입니다. 비숙년 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며, 닭 공장과 청소업체, 두 가지를 중에 어떤 걸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며, 수속비는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 예상에는 집과 차 구입비까지 다 합해서 7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주공사에서 설명하기로는 최저임금만으로 충분히 현지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15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이 한 가족이 다 생활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민 후에 노동 강도나 아이들이 적응은 잘할지, 교육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곳의 치안은 어떤지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하다고 합니다. 미국 주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사연이 왔네요.
아이가 셋이라고 하니까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딱 꽂힌 건 아이 셋과 150만 원이 안 되는 돈. 네, 그렇게 근데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놀던 언니님은 이제 여기 살아온 지가 다 합치면 거의 뭐 십몇 년 가까이 되니까 비숙년 이 비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이주공사에서 뭘 해주는지 정확하게 어떤 비자로 어떻게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지 여기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 비숙년 이민이라는 게 이제 보통 여기서 노동 쪽 그렇죠. 일을 네. 하시는 분들, 그래서 특히 미국은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하시죠. 예.
그 이제 제가 저도 오늘 이 사연이 오기까지 뭐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지금 그 미국 그 이민국에 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저기 뭐 정부에 해킹당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민국에도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비숙년공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100% 멕시칸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비자 수속을 빨리 받지를 못해서 국경에서 지금 모텔 같은 데에서 묵으면서 그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엑스트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충당해내는 그 노동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소비해내는 과일과 야채가 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뽑고 이렇게 프로세스 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나라의 그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면은 이게 원활해지지가 못하니까 그 채소나 과일 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체적으로 미국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에서 약간 히스패닉 분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시고 그쵸.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비숙련 이민으로 오시게 되면 아마 그런 어떤 좀 약간 비숙련이라는 게 아직 어떤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쵸,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농장이라든지 지금 보내주신 게 닭공장이나 청소업체 이런 그냥 업무고 그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써주신 8시간 5일 근무하는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받는 셀러리에 비하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상당히 적은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미니멈 웨이지가요 한 예를 들어 10불까지 올랐다 칠게요. 왜냐하면 주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상황마다 다른데 뭐 그냥 10불로 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80불이 되나요? 하루 8시간이면은 그렇죠. 하루 8시간이고 주 5일이라면 일주일에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400불.
그러면은 446, 1600불 되고 1600불. 그리고 이제 1600불 자체가 워낙 저 임금이다 보니까 그 택스도 그렇게 많이 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강 이것저것 다 떼고 합쳐서 1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비숙련 이민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행정 때문에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얘기로 돌아간다면 이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멕시코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경이 애리조나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도 있고 텍사스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로 뭐 너댓 시간이면 뭐 티와나 같은 경우는 뭐 30분 이런 것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그 태평양을 건너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비숙련 이민을 받았는데도 이게 뭐가 안 맞게 되면은 이거를 털고 돌아가시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부분은 고마운데 첫 번째 돌아가고 싶은 얘기는 이 이민을 추천해주고 그 프로세스 해주는 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깨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사연을 주신 그 포인트가 첫 번째 150만 원을 살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으로도 충분히 현지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주공사에서는 네. 그게 충분하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아마
특히 애가 셋이고요.
일단은 둘 다 다운 사우스예요. 그러니까 사우스 쪽이 아무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 물가는 그렇게 센 편은 아닌데 그만큼 치안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그런 사시는 분한테 또 엄청나게 요구도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딥 사우스는 좀 많이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쪽으로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닭공장 같은 것들이 몰려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 비해서 노동력이 싸고 그리고 이제 그만한 어떤 그 공장 돌아가는 어떤 전체 비용을 갖다가 굴리는데 다른 주에 비해서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안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사시는 걸 감안했을 때는 치안이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사신다는 거는 절대 보장을 못해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미국 생활에서 생각하실 게 한국에 없는 게 총기와 마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셋이 있으시니까 이런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약 관련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시면 좀 괜찮은 환경이 있는 그런 주거를 선택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150만으로 과연 되겠는가?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많다고 해서 미국에서 주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양육 뭐 지원비 이런 요즘 뭐 구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셋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미국은 아이가 많다고 돈이 특별히 더 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이 막 일곱 여덟이 나는 히스패닉 사람들은 정말 부자처럼 살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혜택이 없다고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많을수록 돈이 많이 드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일하는 그 장소를 닭공장이랑 그 다음에 청소업체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닭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살하고 이런 그 고기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느낌으로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도살,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데에도 이렇게 맥도날드나 이런 데에서 메인으로 들어가는 고기를 프로세스 하는 그 공장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산재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왜냐면 이제 기계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24/7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게 닭공장이라고 들었고 또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청소업체는 그것에 비하면 좀 이렇게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피스나 이런 데 청소를 하시는데
밤에 가
밤에 가시기 네,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네. 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청소업체 자체가 업체에서 이렇게 이용, 그러니까 업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워낙 이렇게 부지런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와서 자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억척 같은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이민 생활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청소업체를 해서 잘 일어선 분들은 많이 들었는데 닭공장을 해서 자기가 닭공장을 차렸다 아니면은 뭐를 다른 걸 했다라고 얘기 들은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살이나 이런 그 육류를 다루는 그런 업체는 워낙 대기업이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 말 그대로 닭을 빌려준대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공장을 자기 입맛에 맞게 뭐 타이슨이나 이런 회사에서 그런 자기 그러고 코드에 맞게 만들어 놓으면은 닭을 빌려주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기업의 입김이 세서 이네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 털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한참 미국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있으신다면은 저녁에 나가는 게 그다지 이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청소업체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제 셋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빠를 볼 시간이 없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청소업체 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특히 밤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 일단은 가장 믿고 이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오는 건데 사실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청소업체 쪽이 낫고 그다음에 실제로 한인들 청소하시는 업체 운영하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이 계세요. 저희 동네에도.
그리고 많은 한인들이 초반에 이렇게 이민 오셔서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는 게 뭐 세탁소 아니면 수선 아니면 뭐 이런 쪽 일, 슈퍼 이런 쪽 일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몸으로 일단 떼우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손이 야무진 그게 네. 이제 티가 나는 직업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나 또 이제 추가가 된다면 청소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시스템을 익히고 기술도 익히면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아이들이 크고 여유가 된다면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왔던 커넥션 됐던 그런 곳들 아름아름 하면 사실 청소 비용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뿐 아니라 개인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충분히 앞을 생각한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조심하실 게 이렇게 한국에서 몸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사기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영양업체에서. 근데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미국 가정주부가 미국 집들이 일단 크잖아요.
맞아요.
크고 화장실이 많아요.
화장실이
방수보다 많아요. 화장실이 많은 네. 게 미국 집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높고 크죠. 천장이 높고.
그래서 파이어 알람 천장에 붙어 있으면 못 됩니다.
네. 천장에 보통 뭐 팬도 많이 달려 그렇죠. 있고 일단 기다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뭐 위에 선반 같은 거 닦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많기
뭐
때문에
뭐 갈구 있단 거 이런 거.
그래서 미국 주부들이 이 청소 업체를 굉장히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많이 써요. 네. 네. 개인적으로도 집도 그냥 많이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 집을 살 정도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집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큰 거 샀다고요. 네, 네, 근데 네. 얘는 거 청소하다가 골병날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뭐 손이 야무지고 일을 잘하고 이런 청소 업체가 이제 소문이 나면 개인 단골이 생겨서 그렇죠. 이제 자기가 이제 단골 손님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청소할 때 일당으로 이제 받는데 한지 뭐 200불에 300불 뭐 이렇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네. 그런 비싸더라고요.
보통 시간당 60을 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즈나 아니면은 그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봄 청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기네들 입맛에 좀 까다롭게 굴어도 해주면은 팁을 잘 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만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두 가지 난관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
그쵸. 근데 그 히스패닉 그 아미고 언니들 아저씨들
둘 중에 한 명만 영어 잘해. 네.
근데 영어 그렇게 잘 안 해도 청소는 되게 깔끔하게 그쵸. 그냥 그렇게 자기 실력껏 잘 하면 장군 손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부지런하고
그렇죠.
손끝이 야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히스패닉보다는 네. 좀 더 야무져.
비숙련 이민을 생각하시려면 아무래도 경쟁해야 될 분들이 그런 남미 분들이 많으신데 그 남미 분들을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게으른 면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왜 한탕주의?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돈 버시고 쓰시는 그게 되게
그리고
좋아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캔슬하고 이런 거 없어지고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나던가 뭐 예, 그런 게 약간 단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분들이 좀 그렇게 성실함과 꼼꼼함 이런 걸로 한번 만족스럽게 일을 하시면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지금 집과 차 구입비까지 다 해서 7천 정도
예상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집을 사시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아니죠. 건 아니겠죠?
지금 구입비까지 해서
아니에요. 집은 3개월 렌트비.
집과 어? 차 구입비? 네. 네.
집은 3개월 렌트비고요. 차 구입비. 이거는 아니고.
애들이 3명 있으면은 베드룸이 한 2개는 돼야 되겠죠?
그게 성별이 달라서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네. 1녀 2남이니까
방이 3개짜리 있어야 돼요. 근데 2베드면 4명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데 좀 비싼 편이지만은 다운사우스라고 해도 투베드인데 1000불 안 되는 데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1000불이라고 치면
아파트 중에 3베드룸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잘 없어요. 왜냐면은 네, 그런 인구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그 정도 아이수가 되면 렌트를 안 살고 보통 집을 사죠. 사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렌트를 구하시기도 힘들 것 같고 또 투베드에서 뭐 좁게 사신다고 해도 지금 성별이 달라서 좀 아이들한테 그쵸?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고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투베드라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150만 원으로
한 달에 렌트가 벌써 1000벌이 나가는데
렌트비가 별도인가요? 아니겠죠?
월급이 포함이겠죠? 지금 150만 원이니까
그럼 렌트비로만
아니, 주진 않지
그렇겠죠? 집에서 그 회사에서 내주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저는 걱정되는 게 보험비
그러니까 애들 앞으로
차대보험 되나요?
물론 근데 보험은 개런티가 되겠죠.
근데 얼마나 보험이 좋을지 모르겠고 그치. 저희가 지금 보험이 있다고 해도 우리 나이트퀸님 아시겠지만 애가 이 충치 하나 생긴다고 치면
50% 받아서
3,000불 이 하나에
충치 대란이 있으셨죠? 좀 전에 얼마 전에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저렴하게 네. 정말 막 자린고비처럼 사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달에 그 그로서리 애들 두 명 있고 막 정말 쿠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뭐 그로서리를 한 100불 정도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거는요 거의 왜 듣도 보도 못한 그러니까 정말 아니면은 이렇게 왜 전설에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 얘기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게 잡다하게 나가는 한 달에 페이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험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차 페이먼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나 아니면 전화나
집에 뭐 전화 인터넷 없고
그렇죠. 그분 집에 전화 인터넷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뭔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도서관으로 가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달에 그냥 생활비가 500불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아는 그분은 겨울에는 땔감을 나무를 해다가 떼시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 사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남은 그 반통 남은 페인트를 이렇게 주로 다니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정신으로
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물설고 진짜 뭐 사람 낯설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용이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꽤나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제 남편이나 자기의 그런 생활 상태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부분의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이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면 컴플레인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불이익을 당해도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유틸리티가 뭐 갑자기 왕 나왔는데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딴 거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어떻게 이를 악물고 사실지는 저희는 모르잖아요. 정말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주제넘게 얘기를 한 거라면은 저희가 죄송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가나 사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그 디스어드벤치가 많아요. 말이 낯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와준답시고 나한테 와서 알고 보니 돈을 이렇게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단이 생길까봐 일단은 그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프로세스를 해주고 있는 이민 업체가 이렇게 약간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당하고 이러는 그 케이스를 왕왕 당하신 거라면은 오히려 여기 와서 더 큰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린 가족들도 있으신데 혼자 뭐 와서 이렇게 좀 기반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와이프분이랑 아이 셋을 같이 오셔서 이걸 어떻게 처음에 해가실지 좀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곳에서 애들 대학교까지 보내고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오셔서 이제 세탁소 아니면 슈퍼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주하신 분들 LA에 아니세요?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초반에. 그것도 한 50년, 6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인종차별이라든지 훨씬 더 어렵고 살기 힘든 척박한 땅에 오셔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의 돈을 받고 아이들 키우고 진짜 그렇게 잘 사셔서 지금은 집도 사고 애들도 대학교 다 보내고 사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그래서 한 60, 70 이렇게 드신 분들을 실제로 여기서 많이 보게 됐거든요. 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이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과 보다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르게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저희한테 또 이메일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대신에 정말로 good luck.
good luck이에요.
행운을 오시게 된다면
행운을 빌어요.
아이들도 적응 잘 하고 예, 즐겁게.
쇠복이거든요. 이것도 운이 엄청나게 되면 모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보스에.
그렇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웃에 이렇게 만나면. 네,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사연으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1회 방송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해하고 청취해 주세요.
두 번째 사연은요, 외국인 여자니까. 여자 상대하기. 저희 팟빵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우리 나이트퀸님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학교나 직장, 동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마주치는 미국 여자들, 특히 백인 여자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루는 막 호들갑 떨면서 친한 척 하다가 또 다른 하루는 처음 본 사람처럼 쌩 까는 거 다들 한 번씩 경험한 적 계시죠? 네. 거리를 두자니 사회생활 못하는 아시안으로 인식될 것 같고 똑같이 업앤다운 심한 여자로 대해주려니 나의 자아가 파괴되는 것 같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당하는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 주부님들은 어떠신가요?
네, 똑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사연 오고 난 다음에 정말 막 반가워서 정말 물개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실제로 이런가요?
이래요. 이래요. 굉장히 심해요.
뭐 조울증인가요? 그분들은?
아니에요. 그 백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중성 같아요.
겉으로 나이스해 보여야 된다는 강박.
그 강박, 그쵸?
근데 왜 갑자기 그 다음 날은 이렇게 처음 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에도 쑥 지나가고.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은 뭐 기분이 좋았을 때 그렇게 좀 대해주다가 기분이 좀 안 좋고 자기 생각할 게 많으면
근데 그 모든 속속들을 솔직히 알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느낀 거는 미국 애들은 혼자 멍때리고 있는 거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혼자 있는 거 좀 외롭게 있는 거. 그래서 옆에 나밖에 없었어 그날. 그래서 나한테 막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베스트프렌처럼
막 깔깔 대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애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딴 백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럼 굳이 나한테
맞아
말할 걸 이유가 없는
맞아,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그 전날 너무 열심히 친하게 얘기를 지냈다. 했으니까
그 기억으로
그 다음날 가서 하이 인사했는데는 쌩 까고 딴 여자애랑 뭐 수다 삼매경에 빠져서 저를 이제 보지도 않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분석한 바로는.
근데 그게 정말로 통찰력 있는 결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애들을 지금 학교를 보내셔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있어서 가장 두드려 맞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 두드려 맞는 케이스가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소셜리 이상한 애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따돌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불리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이상하네. 뭐 얘는 기기든 널드든 뭐 작스든 일단은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한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지 같은 저기 뭐라 해야 되나 생각을 20살이 30살이 넘은 상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나누자면 되게 친한 그 백인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면 되게 진짜 호들갑 떨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뭐 이렇게 막 서로 인바이트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건 문화적인 차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왜 뒤통수 빵빵 때리는 이런 그 무례한 행동? 그래서 와, 얘는 진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제가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과민하든 과민하지 않든,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그게 굉장히 바덜이 되면, 이거를 그 사람한테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둘 다 이 컴프로마이즈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렇게 의뢰 뭐, 그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그냥 제가 사는 그 동네에 사는 거니까, 그냥 근처에 가서 이렇게 항상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주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네 집 앞에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지가 문 열어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걔는 나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너 우리 집 그, 저기, 비밀번호 알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네 선물 있으니까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여심히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와이 특유의 사람 엿매기는 게 있대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해서 엿을 먹었는데 내가 언제?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백인 자체도 나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가 아주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서서히 멀어진대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가장 폴라이트하게 상대와 멀어지고 거리를 두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런 일이 생기면 딜하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걔한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흔치가 않다는 거예요. 나 너로 인해서 disrespectful하게 느꼈다. 나 네가 생각하는 게 기분이 나쁘다. 절대 얘기를 안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굉장히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속속들이 다 얘기를 해야 그쵸.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친한 거면. 그리고 그게 일종의 약간 히컵처럼 관계가 진화되고 무르익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프고 까져야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정을 들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 없는 거야. 걔네들이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이 특유 자체가 이렇게 막 잘해주고 싶다가도 진짜 이러면 정말 싸대기 날리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받을대는 걸 확실하게 까놓고 말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패시브 어그레시브를 이렇게 비켜가는. 그래서 네가 나한테 그만한 가치를 못 얻을 것 같으면은 알아서 빠이빠이 하게 되는 거. 근데 이제 표현이 있어요. Burning the bridge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거를 영어에서는 그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불을 싸지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특히 만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 너 싫어!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허허, 저 사람도 허허.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가장 큰 밸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라고 내가
나이스하게.
그렇죠. 걔라고 내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나이스한 건 아는데, 나는 걔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센시럴하게 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걔한테 센 깠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디를 가나, 이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의 생활 반경에 늘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얘랑 센 깠다고 똑같이 얼굴 똥씹은 표정하고 있을 자신이 없으면 적정한 선에서 걔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선물로 연맥인 백인한테, 걔가 이제 그 선물을 나한테 주겠다고 우리 집에 엿보 왔거든요. 근데 일부러 없다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데.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날은 또 아다리가 내가 없을 때 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랍을 하고 가는데, 선물 내용 자체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막 집에서 맹고 살사 만든 거 이런 거 주는 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선물에 내 마음을 담았다는 게 아니라 엿 한번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빅엿 주고받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저는 완전히 땡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왜 그렇잖아요. 그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 저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똑같이 서로 빅녀 주고받을 만한 에너지를 소비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웃으시고 적당히 저기 생까고 걔랑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심약하고 병약하고 막 이런 여러 또 아 심약하고가 아니라 저기 병약하고 그다음에 또 육체가 약한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쇠약하고 뭐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의 심지가 강한 사람이다 하면은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다 받아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저 사람이 막 한창 막 즐거워 막 이랬다가 이랬다가 다음 날 가는데 막 인사했는데 생각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죠. 그러고 다음날 만나서 또 그렇게 다가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일단 본인 심지를 강하게 키우시면요. 본인 심지를 강하게 키운다는 게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신경 안 쓰겠다는 심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아,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다라는 심지가 강하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크게 바더링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게 또 남성적인 관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서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자들의, 그 남자하고 여자의 어떤 그 부부 그 생활에 있어서, 그 이렇게 사이콜로지 북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남자가 생각하는 방법과 여자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장 절묘하게 표현해낸 그 표현이 있었는데 하나가 남자는 모든 생각을 와플처럼 생각을 한대요. 각각의 네모난 게 다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자는 스파게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뭐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쪽에서 보러 가자고 얘기를 안 하면은 오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건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데 남자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영화는 영화, 오전에 있었던 일은 오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미친 짓을 해도 나는 내 심지는 요거 하나야. 이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남성성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떨칠 수 없는 그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무리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백인들 스스로가 내가 유색인종이랑 이렇게 어울리거나 했을 때 그 떨치지 못하는 이상한 불편함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 이런 개소리 해요. 막 뭐 오바마가 당선된 게 뭐 대부분의 백인이 뭐 이렇게 자기가 인종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뭐 저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얘가 나한테 생각했을 때 생겨나는 패턴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 놀던 언니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그냥 깍두기였는지.
그렇죠. 없을 때나 놀아주는.
그렇지. 없을 때나 놀아주는. 무슨 이상한 그 남자친구인데 왜 양다리 걸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이거는 인간 쓰레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 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애들을 픽업할 때 이제 그치,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고 혼자 있는 엄마, 백인 엄마, 아니 동양 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만 혼자 서 있고 내 옆에 한 다섯 명 정도가 막 깔깔거리면서 자기네끼리는 막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 그 다섯 명은 절대 친한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건 확실해. 네,
그건 확실해. 네. 네.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정말 싫다. 나 혼자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싫으시면 그냥 그 다섯 옆에 은근슬쩍 가까이 가셔서
같이
그
웃어주면.
대화에 같이 웃으면서 아 우리 애는 이래 한마디를 하시던가 뭐 거기에 비슷한 말을 한마디를 하신다던가 그렇게 하면 그냥 여섯 명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걔네는 쟤 누군데 우리 거기 껴서 왜 이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나 같은 네. 사람이에요. 네. 걔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게 또 진짜 완전히 그 사회적으로 네. 표적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걔네가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혼자 있는 거 그냥 즐기면서 서 계시면 돼요. 그 옆에는 살아도 생각 안 하시고 나는 혼자 있어도 잘 서 있을 수 있어. 이 시간을 무한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헤드폰 끼고 가서 막 혼자 춤추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운동복 같은 거 운동하다 가서 막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뛰어서 애를 기다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 뭐죠? 무한함을 이겨내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아, 하나의
두꺼워지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다인종으로 이렇게 살아가 타인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곳곳에서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 사연 보내신 분처럼 흔들리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먼저 걸기 전에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참 기분 더럽지만 너무 사실이야.
사실이고 미국 애들은 이걸 굉장히 어렸을 때 훈련을 많이 받고 얘네도 굉장히 많이 트라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남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러면 내가
혼자 서 있어야 되니까 그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웨더 얘기하고 강아지 얘기하고
아, 별 얘기 아닙니다.
별 얘기 아니야 진짜. 네. 진짜 그러니까 만나면 오히려 왜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쌀떡이 없는 얘기.
그 재미도 없는데 되게 그러니까. 크게 웃어요.
그 취챗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진짜.
그 걔네 학교 그 파킹라스에서 나가면 절대 안 만나는 애들이에요. 네. 서로
연락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운동장에서 또 둘이 친한 척 얘기하고.
그 타이밍에 옆에 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다 사이코야.
진짜.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냥 누구나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만 이런가 봐.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주체할 수 없는 정을 이제 좀 다른 어떤 발전적인데 좀 이렇게 쏟으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달라서 겪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드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처음에 되게 오해를 많이 한 게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를 막 우리 집에 플레이데이 초대해서 막 놀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베이킹도 하고 빵도 만드니까 맞는 걸 줘도 애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걸 다시 만들어서 걔네 엄마한테 갖다 주고 정말 온갖 정성 치성을 드렸는데 똑같이 그냥 똑같 더 이상의 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땡이야.
다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냥 Thank you, you're so sweet. 대치세요. 그냥 정말 그거 이상은 아니에요. 얘는 나와 친분을 맺을 생각에 눈꽃만 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있잖아. 약간 미끼 잘못 문 것 같은 느낌. 왜 나를 꼬드겨? 친구하자고 가뜩이나 외로운 뒤지겠는데.
그러니까 아, 이 외로운 이민 생활에 아 나에게 드디어 미국 친구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걔가 대하는 것처럼 나이스하게 인사하시고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시고 그냥 내가 가서 먼저 그냥 인사하고 그냥 씹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쿨하게 너무 치대지 말고 미국 애들한테 그게 제가 15년 살면서 배운
정말 좋은 단어 나왔어요. 치대지 마라.
네 그런 예, 교훈이었습니다. 저희 너무 오랫동안 수다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면서 오랜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다를 떨어보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사항 중 잘못된 사항은 항상 열려있는 이메일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역시 저희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suda@gmail.com과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